7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1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쥐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되게 도와주옵소서. 문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문명으로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압니다. 늘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 전체가 주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기도의 제목들, 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놀랍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시며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특별히 오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또 신령 부흥에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바로 앞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곳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쫓겨나왔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1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참 열심이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의 발이 닿는 곳까지 걸어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곳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들은 찬사 중에서 가장 멋진 찬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에 대해서 힘도 없는 그 한 4명 정도의 전도단 이들을 가리켜서 그 강력했던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일행은 천하를 어지럽히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가는 곳마다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탄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심각한 타격이었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탄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는 다 사탄을 중심으로 인해가지고 중심으로 모든 것이 편성되어 있는 그 세계에 갑자기 한 줄기 빛을 던지면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그 시스템을 조금씩 부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사탄에게 있어서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했던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들을 가리켜서 그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이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바로 사탄의 심정을 표현을 해놓은 말입니다. 제가 왜 이들을 가리켜서 사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던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내가 너의 그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겉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의 모임이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들이 아마 모였으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 모이면요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들이 유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에 위배되는 일을 꾸몄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을 했기에 사탄의 모임이라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셨냐면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비방했다라는 거죠. 즉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이들이 비방했습니다. 그 비방의 결과로서 서문화 교인들에게 닥친 것은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계략을 꾸며서 비방을 해가지고 이 교회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는데요, 누가 집어넣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집어넣었다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일은 유대인들이 하고 있지만은 주님의 눈에는요 사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비방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켜서 마귀다 사탄이다 예수님께서는 대어놓고 바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단체입니다. 유대회, 유대인들의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임인데 실상은 사탄의 모임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열심히 없는 유대인들이었다면요, 아마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핍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방도 하지 않았겠죠. 분명히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장은 정반대로 너희들은 사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신들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죽음 앞에 서서 보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통탄할 일 아닙니까? 왜 이러한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것이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또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도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로 열심을 가지고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평가를 하고 계신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 모른다고 그럴 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되냐면은 내 뜻이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때는 내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만 계속 고수해 나가면 막 내 뜻만 고집을 세우면서 나가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는 목사님들 정말로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때를 생각을 못하는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 하나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들도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죠. 한번 따라서 말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고 싶다면은 저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고 싶습니다. 제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를 대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이루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나의 뜻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제가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왔던 방법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에 맞게 기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정말로 악인의 꾀를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각 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올라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 저는 이 죄인의 길에 절대로 행동으로 이 죄악을 옮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에 자꾸만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자리에 앉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내게 가장 즐거운 것이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생각을 해도 설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손에 놓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읽으며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대로 기도를 쭉 해보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자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요, 성경 말씀을 한번 이렇게 펼쳐놓고 그대로 한번 읽으면서 그 기도, 그 성경 말씀을 내 기도 제목으로 한번 삼아보십시오. 그러면은 기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자기의 뜻만을 고집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뜻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수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양이 되어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요. 가면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존재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인도에 가시는 길로 때로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십시오. 절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안 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길로, 내 뜻대로 내가 가면서 하나님 이거 처리해 주십시오. 이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조련하면서 가는, 나는 목자니, 나는 여호와의 목자이니 이렇게 되어지는, 이상하게 거꾸로 되어져 가고 있죠.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면서 주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울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성도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이 젊은 청년 예수는 이단자였습니다. 젊은 청년이 나와서 사람들을 막 몰고 다니면서 병도 고쳐주고 막 그렇게 하더니요, 갑자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기가 막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자기가 좀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 하더니 갑자기 마음이 교만해졌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입장에까지 높여버린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니요, 아버지는 하나이다. 즉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발언 아닙니까? 이건 당시에는 신성 모독죄도 이런 모독죄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자기와 하나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 이 젊은이는요, 이단자였고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만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였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가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옳은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다툼이 있을 때에 목사님파, 장로님파 나뉘어질 수 있죠. 두 파가 나뉘어서 다투고 싸우고 있을 때에 이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올바른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겠죠.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물고 뜯고 한쪽을 파멸시키려고 하는데요,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편입니까?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됩니다. 내 것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속이 좀 뒤집어지고 속이 좀 너무 아프고 용납이 안 된다 할지라도 좀 내려놓고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손을 딱 마주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읽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다툼은요,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기도 하시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서로 손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 딱히 계획을 세우고 거대한 일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가 다니면서 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 별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니면서 오늘 그 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새 안식일 21일이죠. 그 안식일마다 세 번 들어가서 성경을 회당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는데요. 주로 어디 성경을 보았느냐 하면은 메시아에 관한 그 성경 말씀을 찾아서 그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짧은 절 안에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메시아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것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 말씀만을 전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4절 말씀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헬라인의 큰 무리와 많은 귀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혔던 이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에 천하를 막 어지럽히면서 사람들을 막 돌아오게 만들었던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였습니다. 별거 아닌 내용을 가지고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이런 표현을 쓸 정도였다면요, 이 내용을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별거 아닌 것 같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두 가지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탄의 세계를, 천하를 어지럽히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것이고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보통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할 때는요, 죄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도들이요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승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학교에 합격합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었죠. 회개하라. 내가 회개하면은 그러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고 회개하라.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하를 어지럽혔던 그 복음은요 바로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천하를 어지럽히려고 한다면은 바로 이 순수한 복음, 이 복음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또 천하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려면은 이 회개의 복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에서부터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해주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것만큼 더 명확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산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믿는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치시는데요. 이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 회개하라. 회개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대뜸 대어놓고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겁니다. 망할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이 복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지 않고 회개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회개하는 장소에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흐려놓는 것, 우리의 정신을 흐려놓는 것도요 바로 이 복입니다. 복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는 그들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복의 개념을 가지고 사도들을 보면요. 그들은 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숨어 다니고 쫓겨 다니고 다 순교를 당했죠. 목베임 당하고 창에 찔려서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비참하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어떻게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그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 순교자의 복이죠. 이것만큼 또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또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참 큰 재물에 물질의 복도 주셨고 다윗에게는 권력의 복도 주셨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이러한 복을 바라고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끄는 대로 이끌려 다니면서 순종하면서 따라다녔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에 맞게 다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호와 이레 그러면요 이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여호와 이레 이 복은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무에게나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예수 믿는다고 다 준비를 해주시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백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끔찍한 말씀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이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불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도 백세에 난 아들 이삭, 짐승도 아니고 내 품에서 기른 태어나게 해서 기른 그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가 어떻게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다 분노할 만한 분노를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일의 복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부딪히는 그 순간에도 억울해도 내 뜻을 접고 안타깝고 아깝지만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그때에 순종을 할 때에 그때 주어지는 복이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회개하라 이 방법이에요. 부활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핵심 근본 어느 도시를 가나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전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즉 회개하라였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은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은 회개하라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평생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회개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철저한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것이죠. 정죄하던 그 손을 이거를 감추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죄하던 내 손을 거두셔야 되고 내 입술을 다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남의 가슴을 치면서 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가슴을 치셔야 됩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던 내 자신,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막 활기차게 나가던 내 옛사람, 이 옛사람을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탄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랬죠. 철저하게 나를 죽이면요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반응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는 그 행위를 다시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우리의 고백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옛 사람을 하나님 좀 죽여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 길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비록 또 그렇게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각오는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그렇게 할 때 벌벌 떱니다. 대충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탄은요 콧방귀도 하나 안 낍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존재를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낮추면서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사탄이 떱니다. 여기에 또 한 명의 천하를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천하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존재가 여기에 또 한 명이 있구나. 사탄이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령을 가지고 나가서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 그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새로운 심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친구를 살릴 수 있는,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이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나아가서 또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탄을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천하를 어지럽힐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어지럽힐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힘 있는 종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